7. 그 얘기도 해야겠군요. 미미가 창고를 탈출하고 이야기가 막바지로 접어들 무렵 기묘한 사건이 있었어요. 연달아 두 가지나 사실 사건이라고 할 것까진 없는데 아무튼 좀 기묘하긴 했어요. 김밥과 만두로 점심을 때우고 소파에 누워있을 때였습니다. 김밥과 만두가 위액을 뒤집어 쓰고 녹아내리는 광경을 상상하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리더군요. 젊은 여자가 내 이름을 확인하더니 다짜고짜 쏘아붙이는 겁니다. 남의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써도 되는 건가요? 자신은 지금 매우 화가 났지만 기본적인 교양은 갖춘 사람이므로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는 억양이었습니다. 뭘요? 그녀의 태엽. 예? 그게 왜? 사연인 즉 이랬습니다. 그녀는 며칠 전 도서관에 갔다가 5년 전 펴낸 제 소설집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거기 실린 그녀의 태엽이라는 단편에 자신이 겪은 사연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걸 보고 경악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소설이라지만 당사자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프라이버시를 까발리는 건 부적절한 처사가 아니냐, 최소한의 직업 윤리도 없느냐는 항의였습니다. 전 잠자코 들으면서 그녀의 의도를 헤아려 보았죠. 독자가 소설을 읽고 심심해서 장난 전화를 하는 건지 아니면 우연히 내 소설의 주인공과 똑같은 사연을 가진 실존 인물이 있었던 건지, 왜냐하면 그 소설은 100% 공상에 기초하여 쓴 거니까요. 문학적 변형이란 게 있어야죠. 알레고리나 메타포 뭐 그런 거. 들은 얘기 그대로 옮길 거면 뭐하러 소설가 해요? 안 그래도 그만둔 지 꽤 됩니다. 아, 그래요? 왜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으로. 그건 그렇고 도대체 그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어요? 태민이요. 박태민. 광고회사에 다니는. 그럴 줄 알았어. 걔는 사내 새끼가 입이 싸가지고. 장난 전화였습니다. 광고회사 다니는 박태민 씨는 그녀의 태엽 등장인물이거든요. 역시 100% 가공에 우연히 소설 주인공과 똑같은 사연을 가진 실존 인물에게 우연히 그 소설의 다른 등장인물과 똑같은 이름과 직업을 가진 지인까지 있을 확률은 굳이 따져볼 필요가 없겠죠? 장난 전화라는 걸 확인하고 나니 한결 마음이 편하더군요. 가뜩이나 심심하던 참이라 그녀와 한참 수다를 떨었습니다. 문학적 변형, 알레고리나 메타포,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인물을 분석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연기력이 배우를 해도 손색이 없겠더라고요. 진짜 그녀의 태엽 여주인공과 대화를 나누는 기분이었어요. 성격이며 말투는 물론 목소리까지도 제가 상상했던 그대로였죠. 소설 속 인물이 전화를 걸어오다니 이거 참. 화가 좀 누그러졌는지 그녀는 소설에 언급된 사건의 후일담도 은밀히 귀띔해 주더군요. 저런, 그렇게 됐군요. 그래요. 이건 제가 직접 오픈한 얘기니까 소설에 써도 문제 삼지 않겠어요. 예, 뭐 기회가 되면. 대단히 수준 높은 장난 전화였습니다.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는 순간까지도 장난이라는 티를 전혀 내지 않더군요. 시종일관 진지하게, 너무나도 진지하게. 두 번째 일은 바로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덜거덕거리는 소리에 잠을 깼어요. 제 청각은 박쥐처럼 예민해져 있었거든요. 덜거덕에 이어서 드르륵 쿵! 누군가 창문으로 침입한 겁니다. 이런 양심도 없는 도둑놈, 털어봤자 인건비도 못 건질 집을 고르다니. 최소한의 직업 윤리도 없나? 일단 자는 척함에 작전을 짰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어떻게 침입자를 상대할 것인가? 가만히 있을까? 훔쳐갈 것도 없는데. 하지만 책상 위 노트북에 생각이 미쳤죠. 한물간 모델이지만 그 안에 든 소설이며 일기, 사진 등의 개인사를 도둑놈 손에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괴성을 지를까? 그 틈에 밖으로 나가서 동생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문 손잡이를 정확히 잡을 수 있을까? 아니, 동생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남자들이 많은 것처럼 이름을 마구 부르면서. 꽃향기가 났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분명 침입자의 몸에서 풍기는 것이었어요. 온갖 꽃이 뒤섞인 듯한 진한 향기. 살금살금 움직이는 발소리는 분명 절뚝거리는 엇박자 리듬이더군요. 전 몸을 웅크리고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발소리는 책장 앞에서 멈췄어요. 책을 뽑아들고 이쪽 저쪽 넘겨보는 소리, 다시 꽂아놓는 소리, 지구본 돌리는 소리, 행거의 옷을 뒤적이는 소리, 책상으로 다가가 담뱃갑을 들고 흔드는 소리, 탁상 달력을 넘기는 소리, 책상 의자를 빼는 소리, 엉덩이를 걸치는 소리, 노트북을 켜는 소리. 소리들이 눈꺼풀 안쪽에서 초음파 영상 같은 이미지로 옮겨졌습니다. 얼굴이 잔주름으로 뒤덮인 사내가 마우스를 쥐고 저장된 파일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어요. 주름에 파묻힌 까만 콩알 같은 눈동자가 스크린 불빛을 받아 반짝였죠.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발가 벗겨지는 심정. 당장 일어나 사내에게 달려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눌어붙어 꼼짝할 수가 없었어요. 자학적인 노출증 충동과 관음증 충동이 서로 꼬리를 물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겁니다. 나를 훔쳐보는 침입자를 훔쳐보고 싶은
냐옹!
날카로운 포효가 정적을 깼습니다. 유혈낭자. 이 몸은 사실 정체를 감춘 새끼 호랑이였다는 듯 우렁차게 울부짖더군요. 저도 얼결에 몸을 벌떡 일으켰죠. 의자가 뒤로 쓰러지는 소리, 다급하게 창문을 넘어가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전 멍하니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꽃향기만이 여전히 코끝을 간지리더군요. 유혈낭자가 침대로 올라와 까끌까끌한 혓바닥으로 제 새끼 손가락을 핥았습니다. 제가 꿈을 꾼 거 아니냐고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아침에 동생이 방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어라? 노트북은 왜 켜놨어?